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2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 한일 대표들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해 한국 영해 근처에 탄착한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례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단합된 대응을 위해 미한, 한일 양자간 그리고 3자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전례 없는 속도로 미사일들을 발사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선박 항공기 안전 확인 및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2일 오전 8시 51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한 발이 한국 울릉도 방향으로 비행하다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4일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 영토에 핵무기 배치를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1일 헬싱키에서 열린 울프 크리스테른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국 내 핵 배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나토 가입에 어떠한 전제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어떠한 문도 닫아두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도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며 똑같은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하면서 자국 내 핵 배치 등에 반대해왔습니다. 핀란드 역시 핵무기 수입, 제조, 반입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립국 지위를 벗어나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터키와 헝가리의 승인이 남았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가 1일 중국의 핵전력 증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워싱턴 민간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부차관보는 중국의 플루토늄 추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양자간 논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민간 목적 플루토늄 비축량을 신고함으로써 핵 개발에 대한 일부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멈췄고 이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검증 준수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노력에도 중국은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 그들과 위기소통, 위기관리에 대해 서로의 교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소련 간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론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기 위해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021 중국 군사안보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가 2030년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등록 유권자의 46%가 공화당을 지지할 것이며 44%가 민주당을 지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임시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공군기를 출동시켜 공해상에 미사일 사격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돈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재강조하며 금융거래를 경고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의 지나친 코로나 규제로 악화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써야 할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목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과 글피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9도, 낮 최고 0도에서 16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남북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 한계선 NLL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도 이에 대응해 공군기를 출동시켜 NLL 이북 공해상에 미사일 사격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NLL 이남 26km, 한국의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에 낙하했습니다. 공해상이긴 하지만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 즉 22km까지임을 고려하면 영해에 아주 근접한 지역에 떨어진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NLL 이남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중앙민방위 경보 통제센터가 울릉군에 오전 8시 55분께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가 오후 2시 경계 경보로 대체했습니다. 공습 경보는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여 만입니다. 북한은 또 이들 세 발의 미사일 발사 전후로 세 차례 더 미사일들을 쏘면서 최소 25발을 발사했습니다. 오전 6시 51분쯤엔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을, 9시 12분쯤부터는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는 선덕과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과일과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의 추가 발사가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5일 SRBM 8발을 섞어서 쏜 적이 있었지만 최소 25발을 하루 동안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군은 또 오후 1시 27분쯤엔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여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군은 곧바로 북한 도발에 비례해 실제 대응 행동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격은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낮 12시 21분께까지 이루어졌고 발사한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램 ER 등이었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은 폴 럭해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군격은요, 조금만 각도가 틀려지면은 곧바로 영해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선박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미사일을 떨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에 준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한이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F-35A와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 만이고 올해 들어선 26번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 2일 새벽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한이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미한이 북한의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자국 무력에 특수한 수단들이 부과된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핵무력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 철저히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평가한다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규모나 양상으로 볼 때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술과 유사한 작전 훈련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고 그 훈련이 북한 동해나 북한 영토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미사일을 NLL 남쪽으로 발사를 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연합군이 북한 영토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기 위한 사격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박 부위원장은 또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 핵태세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사용 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북한 정권 종말을 핵전략의 주요 목표로 정책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이 전략자산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례적인 공세적 태도라며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박정천 부위원장 담화는 궁극적으로 7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파키스탄이 핵 능력을 갖춘 후에 인도와의 제한적 국지 도발 횟수가 훨씬 증가했거든요. 그것도 핵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군사 정책을 쓸 수 있다. 그 모습이 이번에 북한한테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박 부위원장의 담화가 북한 대내 매체에선 일절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엔 체제 결속 차원에서 이를 활용했을 텐데 이번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한편 미국과 한국 외교 장관이 오늘 북한이 벌인 동해상 북방 한계선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이 동해 NLL을 침범해 한국 영해 인근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유례없는 중대한 군사적 도발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한 한국의 국가 애도 기간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개탄하면서 도발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굳건한 미얀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과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아래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 조정관은 1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여전히 크고 그런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ve said, Steve, for a long time that they could conduct a nuclear test at any time.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오랫동안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수주 내에 김정은이 도발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무엇일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커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달 27일에도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엄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오늘 발표할 것은 없다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는 오는 15일에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이 기간에 별도로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는 미얀 연합 공중 훈련은 순수하게 방어적인 목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한 질문에 동맹인 일본, 한국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동안 우려해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주요 조치들을 마무리 지은 징후들을 자세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message has been a very simple one. There would be profound costs and profound consequences if the DPRK were to take thi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며 만약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매우 분명한 목소리를 위반해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보다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서는 이번 훈련이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 knows full well that the military exercises that we conduct are purely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의 군사훈련이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영내 동맹국, 이번의 경우엔 한국에 대한 안보를 지원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비공개 메시지와 공개 메시지에서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동시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와 철통 같은 동맹 체제에 따른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방어적인 군사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강화된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불행히도 북한이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취할 수 있는 도발을 위한 또 다른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 관계 강화 움직임도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급을 준비 중인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과 러시아가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Russia is in pretty dire straits now. Certainly more desperate for partners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분명히 러시아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추구하지 않았을 협력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이 그 범주에 속할 것이라며 이들은 국제사회가 취한 조치 때문에 러시아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비전통적인 안보 파트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미국이 비용과 결과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언론은 미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과 포탄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는 징후가 있고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공중훈련이 도발적이란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동맹 방어에 초점을 맞춰 오래전부터 준비된 훈련이란 설명입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미한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 동맹 방어가 훈련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 훈련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화된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북한을 위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not gonna speak for North Korea.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한국과 영내 우리 동맹 방어에 협력하기 위해 우리 병력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오랫동안 계획된 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이 지난달 31일부터 모든 관련 부대의 전투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Separately, U.S. and Republic of Korea units began exercise Vigilant Storm yesterday.
이어 이번 훈련에 한국 공군과 미 육해공, 해병대 등에서 항공기 약 240대와 수천 명의 병사들이 참가한다면서 이번 훈련이 작전 전술 역량과 연합 항공 작전을 강화하며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이번 미한 연합 공중 훈련과 관련해 미국이 계속 엄중한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실제 사용 전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가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등을 공급했는지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어떤 무기를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라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So we don't have any indications at this time.
북한에 대해선 이전에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나 탄약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부인한 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이날 라이더 대변인은 오늘 3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의 목적이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 간 약속을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호주, 일본과도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호주에 전략폭격기 B-52 배치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우리는 호주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호주와 합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항공기를 파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전 세계의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역내 국가들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억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여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F-22 전투기를 잠정 배치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일본 방위와 영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 공군의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운영된 F-15C와 D 기종이 11월 1일부터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가데나 공군기지에 안정적인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으로 기관하는 F-15를 대신해 4-5세대 전투기가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이 자국의 전략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캐나다가 밝혔습니다. 민간단체들은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31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 랜섬웨어 공격 대응 국제회의에 참가한 캐나다가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을 자국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캐나다 통신보안국 대변인은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 등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국가 사이버 위협 평가 2023-2024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랜섬웨어는 캐나다 기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국가 지원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주도의 사이버 활동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국민과 캐나다 기구들의 가장 정교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은 개인 신분을 도용하고 자금을 훔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악성 암호화폐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캐나다 등에서 개인과 기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통신보안국은 2년에 한 번 공개하는 국가 사이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 세계 주요 사이버 범죄 위협 4개국 중 한 곳으로 지목하고 2024년까지 이들의 위협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은 앞으로 2년간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불법 행위를 이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이날 BOA의 서면 질의에 저신다 아던 총리의 1일 대테러 관련 연설문으로 대신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아던 총리가 해킹과 관련해 우리는 중요한 병원 컴퓨터 시스템과 전화 통신선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사건들에 분명한 영향을 목격했다며 사이버 위협은 국제적 문제이며 그런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은 온라인상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동의하는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랜섬웨어 국제회의에 참여한 사이버보안 기업 맨디언트는 BOA에 사이버 영역 내 북한의 활동은 매우 독특하고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의 마이클 데니얼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전통적인 정보 수집 등의 스파이 활동이든 랜섬웨어 또는 정권을 위한 크립토 재킹 수익이든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무기 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고 다양한 기술에 대해 매우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크립토 재킹은 해커가 컴퓨터 등의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 암호화폐를 가로채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다른 국제 문제처럼 사이버 범죄자들의 행위에 대해 각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자들을 숨겨주려는 행위는 용인될 수 있는 행동 규범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항하는 정보보안 국제단체인 글로벌 사이버 위협 연합은 북한이 계속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특징으로 스파이 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국가 활동과 랜섬웨어를 사용해 돈을 훔치는 등의 전형적인 범죄 활동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를 퇴치할 하나의 최상의 도구는 없다면서 각국 정부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CTA 공보실은 기술 방어와 훈련, 교육뿐 아니라 국제법 집행기관과 정보기관 간의 협력, 공공기관과 민간사업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제 무기 구매를 시도했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관계자가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기 거래를 위해 브라질 북한 대사관 직원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동아프리카 일대 테러 조직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중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의 소말리아 지부를 대리해 북한제 무기 구매를 시도했던 오사마 압델몽기 압달라 바크르가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2016년 무기 획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IS 지도부는 브라질에 거주하던 바크르에게 북한 대사관과 접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크르는 IS 지도부로부터 약 3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후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 경량 무기와 무인 비행체 대응용 방어 기술인 안티드론 테크놀로지 구매를 시도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바크르의 노력에도 IS는 경량 무기와 안티드론 테크놀로지 등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크르는 2018년까지 IS 지도자들과 연락을 유지했으며 다른 인물들이 브라질로 이민을 가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바크르가 IS에 대한 재정과 물질, 기술적 지원 혹은 재화와 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나라에선 북한제 무기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의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위원회 산하 감시그룹은 2017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소말리아 북동부의 푼틀란드 인근 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북한제 기관총을 발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리비아 제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1970위원회는 지난 5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아랍에미리트 국적자 압둘라만 바거가 북한으로부터 총기와 기관총, 박격포, 로켓포용 탄약과 수류탄, 방탄조끼 등을 공급받기 위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연방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는 8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는 오후에 걸쳐서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전망하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의회의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오는 8일 미 전역에서 치러지는 중간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공화당의 상하원 주도권 탈환 여부입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을 내준 데 이어 2020년 선거에서 상원 수석마저 실패한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주도권 탈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를 각종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영상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한 예로 거론하며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인의 견해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것을 지지하는 쪽은 한 정당뿐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As a parent, you want to have a say in your kids' education. That's an American view. And unfortunately, it's only one party standing up for it today.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에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불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물가 상승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치러져 민주당으로선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척시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열린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대규모 투자 기념 행사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이번 투자를 이끈 반도체 지원법의 의회 통과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면 이 법은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를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 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선거에서 우세인 공화당이 상원 격전지에서도 민주당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 538은 이를 오후 1시 기준으로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하나라도 다수를 차지한다면 정쟁 요소가 많은 굵직한 법안과 결의안 통과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의회가 전통적으로 초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 등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 통과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116대 회기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31건 중 의결된 안건은 11건으로 전체의 35%였습니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현 117대 회기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19건입니다. 회기 종료일까지 의정활동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이를 현재 통과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결의와 상원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기념결의 등 두 건뿐으로 회기 내 통과율이 10.5%에 그쳤습니다. 미 의회에서 전통적으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의 경우 어느 정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잡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번 회기에 발의돼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중 초당적 안건은 절반 이상인 63%에 달했습니다. 상하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 그리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기념 결의안, 상원의 대북정책 감독 법안과 하원의 또 다른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은 모두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과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를 범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두 건과 북한 학교와 교환학생 금지 법안도 의회 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공방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연말까지 남은 마지막 의정활동 기간 중 의회 통과가 주목되는 안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의회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높은 목소리를 내는 데다가 북한 인권법조차 지난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중간선거 이후 큰 정치적 고려 없이 의회 한반도 안건에서 우선순위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의 영킴 의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비핵화와 인권 기록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우선시하도록 미국 의원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2023 회기연도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 실행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새 조항은 공화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지만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한반도 관련 안건들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최소 하나라도 주도권을 장악할 경우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대북정책 감독 법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관련 안건들은 다음 회기에 재상정 시 처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 최근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악화한 인도적 상황과 강제실종 문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은 46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우선 동참했다며 표결 때까지 참여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비어이에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인 체코가 지난 3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주 유엔 EU 대표부 대변인은 이를 BOA에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6개국이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지난해엔 60개국이 공동 제안국의 이름을 올렸음을 상기시키면서 폐결 때까지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도 수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OA가 이날 주 유엔 EU 대표부로부터 입수한 결의안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의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데 재원을 전용하는 상황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2016년에서 2017년 채택한 여러 결의들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천부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게 특징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규제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국제인도주의기구 요원들을 북한에서 떠나게 만들어 지원 프로젝트가 중단되도록 강제한 북한 정부의 규제와 이런 조치가 영양실조 수준과 보건서비스, 물, 그리고 위생에 대한 접근에 미쳤을 영향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납치 피해자 전원을 즉각 송환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비협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전달한 수많은 통보문에 북한이 동일하고 실체가 없는 답변을 해왔다면서 북한 정권이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 가족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11번 언급하며 북한 당국의 협력을 촉구했으며 책임규명을 16번 언급하며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피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규명 결여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책임규명 노력을 기울이는 데 협력하고 이런 범죄를 처벌받지 않는 상태로 남겨두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오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이는 여전히 유엔 사무국과의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도 문재인 전임 정부의 대북 인권 접근을 비판하면서 새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복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연임에 실패한 것은 전임 문재인 한국 정부의 인권 기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a lot of countries were rather disillusioned by the withdrawal of South Korea from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전 위원장은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과 관련해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그 같은 태도가 다른 나라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북한의 자명한 잘못에 맞서지 않는다면 한국이 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많은 나라들이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권 수호에 있어 한국의 명성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면서 인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who love and respect human rights were
커비 전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매우 헌신적이고 성실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그 결과 인권과 안보에서 그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대한 부드러운 대우가 오히려 경멸로 취급됐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I think it's a move in the right direction. I do believe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가볍게 다루려는 지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그 시기에 취해졌던 다른 조치들과 일치했다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같은 조치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결의안에 다시 참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 새 정부의 당연하고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의 인권을 옹호할 것이라고 기대해온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로 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잘 알았어야 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 같은 기조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이 쉽게 인권이사국으로 재선될 것이라고 과신한 것이 낙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은 이번 외교적 실패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유엔 인권이사국 지위를 다시 얻기 위해 자원과 전략, 효과적인 지지 확보 전술을 결합한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인권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이 과거 매우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회원국이었던 인권이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비록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국 지위를 잃었지만 윤석열 새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중요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다른 정부들이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한국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4년 만에 다시 참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한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인권결의안에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뷰인 뉴스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는 아침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과 글피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6도가량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0도, 남포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요.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0도,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겠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계도 역시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엔 맑겠고 최저 1도, 최고 8도, 희천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3도, 낮 최고 11도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1도, 개성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2도가량 되겠습니다. 사리원도 비슷한 날씨 보이겠고요.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0도, 강원도 원산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 최고 15도, 함흥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최저 6도, 최고 15도, 장지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엔 맑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6도,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고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1도, 선봉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9도, 해산은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겠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5도가량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 바다는 오후에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엔 0.5에서 1.5m, 먼 바다는 오후에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곤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2일 전화 통화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 한일 대표들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한국 영해 근처에 탄착한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례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단합된 대응을 위해 미한, 한일 양자 간에 그리고 3자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전례 없는 속도로 미사일들을 발사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선박 항공기 안전 확인 및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2일 오전 8시 51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한 발은 한국 울릉도 방향으로 비행하다가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4일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 영토에 핵무기 배치를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1일 헬싱키에서 열린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국 내 핵배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나토 가입에 어떠한 전제 조건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어떠한 문도 닫아두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텔손 총리도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며 똑같은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하면서 자국 내 핵배치 등에 반대해왔습니다. 핀란드 역시 핵무기 수입, 제조, 반입 등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지켜왔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립국 지위를 벗어나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터키와 헝가리의 승인만 남았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가 1일 중국의 핵전력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워싱턴 민간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살상무기 부차관보는 중국의 플루토늄 추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양자간 논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민간 목적 플루토늄 비축량을 신고함으로써 핵 개발에 대한 일부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멈췄고 이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검증 준수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노력에도 중국은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 그들과 위기, 소통, 위기 관리에 대해 서로의 교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소련 간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론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기 위해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021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가 2030년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등록 유권자의 46%가 공화당을 지지할 것이며 44%가 민주당을 지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공화당의 우세는 오차범위 안에 있으며 지난 8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3석 앞선 바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양당 간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지만 낙태 관련 사안의 중요도가 지난 여름보다 떨어진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